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요. 25절과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듣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사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예요.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의 왕 듣고요.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잘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이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묵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을 대충 준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와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이 정도는 이 사람을 이만큼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신뢰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은 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공격과 곤란과 환란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칼날 앞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낡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들이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애통들이 나중에 찬송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계십니까? 때로는 애통하고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분명하게 다시 전해주고 그들이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음란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을 먹지 않으며 얽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그 교회들을 찾아가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 있는 이런 동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의 한 지역인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아시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자꾸 이 서쪽 해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게 돼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환상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 동역자들이 봤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큰 성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대표되는 성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는 지역의 성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중요한 성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으로 들어가든지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되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건 유대인 10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갔을 때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였어요.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녀와 그의 가정이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이곳에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이 빌립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데 자신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또는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여종은 굉장히 나이 어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무당도요. 두 가지 무당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강신무. 귀신이 진짜로 접신이 들려가지고 덤치는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무당들은 작두를 탄다 그러죠. 우리가 작두 칼날 위에서 뛰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학습무당이에요. 아,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배워가지고 딸랑이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점프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다 배워가지고 하는 학습무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하다고 하는 무당은 다 어떤 무당이에요? 귀신이 접했다고 생각하는 무당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귀신같이 잘 맞춘다. 그렇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복채라고 얘기하는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착취를 하는 거죠.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여러 남자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용상으로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여자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바울이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겁니다. 아니 여인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여인의 여정의 몸속에 있던 그 어린아이의 삶을 움켜쥐고 있던 이 귀신이 물러나고 이 여자아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던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한 사람이 자유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밥줄이 끊긴 게 더 슬픈 겁니다. 이 여종이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기뻐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밥줄이 끊긴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읽었었던 것처럼 여종의 주인들이 이 하는 말들만 듣고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법주 간수에게 명령해서 깊은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의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는 반면에 그 지하 1층에 감옥이 있고 또 지하 2층에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 2층이 가장 깊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바로 이 감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데 IVP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것을 보면 착고는 보통 구류 외에도 고문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은 게 아니라 최대한 넓게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리가 아주 그냥 찢어질 듯 아프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착고에 발을 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착고에 채워진 채 매를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났어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와,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네?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 반대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붙잡아서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죽기 바로 전까지 때리는 40의 하나 가만매를 때렸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두드려 팼다는 얘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강의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도 매맞아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감옥 속에서 누리고, 아니 누렸다기보다는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그 어려움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을 보내주신 그들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애통함,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순간을 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그들이 갇혀있던 곳에 있는 죄수들에게 들렸어요. 아마 그들의 기도를 듣던 죄수들은 그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기도인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저런 노래로 바뀔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드디어 실성했구나 실성했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고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유를 얻을 거야 라는 마음에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지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몇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에게 쓴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그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 거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단순한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도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두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확신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죽음의 칼날로 인해서 굴 속에 숨어 있고 그 굴 속에서 맨바닥에서 늘 잠을 잡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을 때 보면 스스로 몸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체온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데려다가 이불처럼 덮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나약해지게 되어서 죽었습니다. 젊을 때를 광야에서 맨날 맨바닥에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칼날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그가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하신 뜻을 믿기에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병든 것이다, 믿음이 시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형편과 처지가 나로 찬양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녀가 한 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던 외할머니가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던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사랑하는 남편도 먼저 그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6주가 되는 그 이후로부터는 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있으며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작시한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녀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반겨주시고 그녀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고백들, 그녀의 이러한 고백들은 찬송이 되었고 8,000곡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에게 띄워드려야 되는 걸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쳐가지고 띄워주세요 하는데 제가 실수로 빨간색으로 못 띄워드려가지고 가사가 여기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드네, 손 높이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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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나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드네, 손 높이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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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대학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신학교로 나왔거든요. 대학교에 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 음악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에 왔다가 이렇게 그 뮤지컬 테이프를 하나 사왔다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를. 근데 그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기독교 뮤지컬이었는데요. 드리머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그 노래에 나온 그 장면, 요셉. 요셉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그 뮤지컬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돌볼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되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고 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여인과 단둘이 있지도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 단둘이 있게 되었고 그 여인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여자가 겉옷을 붙잡는 바람에 그 겉옷이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 뮤지컬에서 나온 노래가 이 이와 같은 때인이라는 노래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나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전에는 별로 이것에 대해 감동 없이 불렀었는데 이 뮤지컬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을까 봤는데 데이비드 그레이함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신의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40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시기를 바래요.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백했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